사울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여덟아홉 번, 한두달 이상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중간에 끝을 못 내고, 뒷부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두 번 정도 임원선 형제님이 그좀 시간이 안 됐을 때 제가 한두 번더 했고, 뒷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그 사울의 그 전성기와 이제 앞에 부분은 좀 전성기고 뒷부분은 좀 후퇴기라 그래야 되나요? 좀 퇴락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속하는데, 뒤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쇠퇴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다뤘고, 또 오늘도 좀그 내용을 더 다룰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싸움을 한그 대상이 바로 이제,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하고 많은 전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뭐 힘든 싸움이라고 할수 있는 그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 군대 대장이 이제 골리앗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골리앗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만 기억을 많이들 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 관점보다는 이제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 또 사울과 골리앗의 어떤 그 전쟁, 뭐 이런 관점에서 좀그 살펴보면서, 이 골리앗,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사울이 어떠한 그 태도를 취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고, 또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어떠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아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게, 시시탐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로 볼 때는 그 베들레헴이나 베들레헴 쪽에서도 동쪽에 약간 그 위쪽에 위치한 그 믹마스라는 곳,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공격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요 싸움, 이제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요 싸움이 있기 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싸움이 좀 대표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요 전쟁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요나단이 믹마스에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침으로써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또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이제 싸움에서 패한 후에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죠. 시간상으로 보면 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그 싸움이 있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한 대략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그 지역이 블레셋에 가까운 그 지역, 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라 그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곳, 소고라는 곳에 블레셋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빔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고는 제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이 아니고요. 소고라는 땅은 이제 유다에 속해 있고 그러나 이제 거의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서 예루살렘 아래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약 한 20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그 여러 지역을 공격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믹마스라는 곳에서 많은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쪽은 블레셋하고 좀 상당히 멀어진 먼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먼 곳에서 전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식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군비를 이렇게 조달한다든지 군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이 그 가자에 가까운 자기의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이때 그 블레셋의 싸움에 나선 그 대장이 누구였냐? 이 대장의 이름이 바로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대략 한 3m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 보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몸에 쇠 그물 옷을 입었고 이 노트 5천 세겔, 그러니까 대략 70kg. 여러분 70kg는 보통 우리가 20kg가 요즘 이제 쌀한 가마는 80kg잖아요. 쌀한 가마니를 몸에다 이게 얹고 이거 지구 가기도 힘든데 이걸 얹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창을 보니까 그 창에 그 앞에 이 촉, 요게 무게가 한 7kg 된대요. 그러면 창그 대까지 합쳐 한 10kg 되겠죠? 우리 라면 박스 한 상자가 5kg인데 뭐 사과 한 상자면 10kg. 이거 사과 한 상자 헌상도로 든 사람 뭐두 손으로 들기도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 들고 싸운다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뭐 감히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무게인 거죠. 그런데 쌀한 가마니를 몸에 지니고 한 10kg 되는 거 들고 싸우는 이런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엄청난 싸움인 거죠. 이 거인과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 거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에게 접할 수 있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현 시대에서도 우리가 거인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정말 실제 했을까라는 것을 볼때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사실들이 있고요. 불과 이제 최근에만 해도 일본에 보면 한 1800년대 보면 한 4m 정도 되는 키가 한 4m 되는 한 장신이 있었다고 하고요. 청나라의 그 첨세체라는 사람은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나오고 2006년에 보면 우크라이나의 스타드니크라는 사람은 한 2m 60 정도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로버트 퍼싱 와들로라는 사람은 2m 70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차 타는 걸 보니까 차에 안 들어가. 승용차 같은 데는 몸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막 꾸겨 넣어야 되는데 아마 골리앗 같은 사람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웬만한 자동차 같은 거는 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특수 자동차 그 트럭 같은 것도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뒤에 타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마 승용차 같은 거는 뭐 택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당시에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은 많은 군대들이 모집되어 있었고 그때 이제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나와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야 우리 싸울 때 니네나 우리나 힘들게 해. 뭐 싸우지 말고 그냥 대장 한 명씩 그냥 대표 한 명씩 보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죠. 뭐 뭐 그렇게 힘들게 싸우냐.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것도 맞지,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뭐 힘들게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이겨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죠. 예, 뭐.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사울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군대대장 아브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서 제안한, 골리앗이 제안한 대로 대표를 한명 세워서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키는 대략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울의 키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로, 자기의 이제 뭐라, 보통 사람이 자기 어깨 정도밖에 안 왔다고 그랬으니까, 키가 한 1m 90에서 거의 2m, 2m는 아니어도 1m 한90 정도 되는 그런 키를 가졌을 것 같아요. 사울도 굉장히 키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타기가 한 1m 정도 되나요? 요만하죠. 요만하죠. 1m 40. 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가 볼 때, 은탁이나 산이가 요렇게 보이고, 저는 1m 70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한 70, 지금 보면은 은탁이가 1m 30, 40이면은 저랑 한뭐 기껏해야 뭐 4, 50 요렇게, 3, 40 요렇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제가 볼때 은탁이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3m가 2m를 보면 어떻겠어요? 아, 이거는 뭐 사울이 1m 90이라 그래도 우리보다는 커도 골리앗이 볼 때는 택도 없는 거죠. 그냥 정말 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울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이 정말 애처럼 보이는 거죠. 역부족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요나단은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 드는 자하고 가서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가서 치면서 엄청난 승리를 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군대대장 아브넬이 있었어요. 아브넬도 상당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2m나 되는 거의 1m 90 이렇게 큰 사울, 그리고 용맹한 요나단과 아브넬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골리앗이 나오라 그러는데, 골리앗이 무려 며칠 동안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까? 이렇게? 예, 40일. 예, 40일 대답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이창환 선생님? 예,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어서, 죄송합니다. 싸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시험의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고난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그 매를 때릴 때도 우리가 40대까지만 때려야 했어요, 성경에. 예, 이게 엄청난 이 고난인 거죠. 예, 이상 때리면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다. 그 이상 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그 율법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계셨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40일 동안이나 와서 도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험의 기간인 거예요. 아무도 대표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한마디로 우리 요즘 그 시대의 아이들 말로는 쫄은 거죠. 나가면은 이거 그냥 한 대만 툭 쳐도 스쳐도 사망이라고 우리가 탁구 칠때 많이 하긴 하는데, 얘기 거의 뭐 골리앗이 한번 툭 건드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겠죠. 이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왕에 대한 조건, 왜 왕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 그 왕. 그러니까, 그 이제 표현해 보면은, 사무엘상 그 8장 19절 20절에 이제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대는 뭐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대표가 필요한데 그 대표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이 도발하는 가운데 니네 대표 한명 정해라. 이러는데 지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하려고 왕 뽑은 거예요? 아,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달라고 왕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울은? 죽든 살든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40일 동안 가만히만 있지 말고. 그런 사실, 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싸우고는 싶은데, 뭐 어느 정도 만만해야 가서 싸우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지금 왕이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사울은 참, 이 상황. 참, 그때 그 야베스 길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에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무찌른 그 사울, 용맹스러운 사울, 영이 충만했던 사울, 그 사울이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브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대표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대표가 돼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은 아마 갑자기 이략 그 슈퍼스타가 되는 아마 그런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싸움, 이 싸움의 시간은 큰 시험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용맹, 사울의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 또 그렇게 보고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치지도 않았고 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국을 다른 쪽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즉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지 아니하셨고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행하느냐,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데요. 믿음의 어떤 시간인 것이죠. 3m나 되는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이게 쳐서 이 싸움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나, 또한 이 싸움은 무기도 없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이 싸움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는 이 절망스러운 시간과도 같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40일간 사울에게 이 시험의 시간과도 같은 이 시간이 사울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의 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면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든지 아니면 용맹스럽게 죽음을 각오하고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보면 마치 구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마귀라는 강력한 적과 대치하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사울에게 기대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적,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골리앗,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니네들이 한번 잘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쳐봐라.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게 되는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싸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고 이 싸움을 싸우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여러분,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모압과 암몬과 싸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제 유다죠. 그때 유다를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금식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거대한 장벽, 이러한 그 엄청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좀 겁주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험난한 상황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고생시키고 너희들이 한번 고생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걸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을 시험하셔서,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은 거대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골리앗과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믿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때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사울은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가장으로서 혹은 회사에서 어떤 뭐 대표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할 게 없어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스러운 거죠. 사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이때 사울이 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순간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절망을 인식하고 절망의 시간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나왔다면 여호사밧 왕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이고 거대한 절벽과 높은 산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사울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었죠. 여러분,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부활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삼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절망에 빠져서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한 아이를 보내셨는데 누구죠? 다윗입니다. 영적 구도로 보면 골리앗은 사탄을 보여주고 사울은 사탄 앞에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싸움은 믿음의 사람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으로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믿음에 실패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다윗이 이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또 자기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못해놓고, 그랬으면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사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 다윗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이렇게 해주셨군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감히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참, 믿음에 실패한 자가 이제는 더 큰 실패,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냥 노한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럴 수 있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 어디 왕이 난데 누구를 높이는 거야 이거? 아,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우습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보면은 어떨 때 나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나보다 높아질 때 시기하게 되고, 아, 막 그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잠언 30장 15절에 보니까 말거머리에게 다오다오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육신은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자기보다 조금 높아진 것 때문에 속이 막 타갖고 분노한 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골리앗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골리앗은 보통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을 만났을 때 빨리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최선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배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